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세계가 당면한 최대 위험은 북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5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반대하는 국제규범을 위반했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가뭄과 기아,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비롯해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의 전면적인 준수를 촉구하면서 안보리의 단합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군사행동의 잠재적 결과는 너무도 끔찍하다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5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이른바 다카 제도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아래 실시되어 온 다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부로 다카 제도 신규 등록자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다카 제도는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발동해 도입한 뒤 2년마다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의회에 후속 입법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은 부모들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이 어른이 된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법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와 관련해 연방의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5일 허리케인 어마가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와 멕시코 걸프만 일대 대서양 연안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5일 저녁 혹은 6일 오전 카리브해에 있는 리워드 제도에 상륙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쿠바를 거쳐 미 해안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버진 아일랜드에 태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또한 플로리다 키스 지역 주민들에게 6일 오전 의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릭스콧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전요원 100여 명을 동원해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지난 2주 동안 폭력 사태를 피해 12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사태는 로힝야족 반군이 미얀마 군경을 공격하고 이어 정부군이 반군 토벌 작전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비비안 탄 언론 담당관은 VOA 버마 서비스에 로힝야족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동남부 지역 마을과 임시난민 거처에 흩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글라데시로 들어오고 있다며 집을 떠난 이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에만 의존해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 담당관은 매일 방글라데시로 들어오는 난민이 늘고 있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지난 3일 체포된 캄보디아의 야당 지도자인 캠 소카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를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소카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법원은 소카 대표가 외국 정부와 공모해 정부에 해를 끼치려 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소카 대표는 앞서 자신의 집에서 경호원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탄두 중량 최대 2톤 규모의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새 대북제 제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은 구름이 많고 흐립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미 군축대사가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5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최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once again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onducting its sixth.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제사회 의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 정권이 계속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도발과 위협,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ct to prevent the regime from wreaking further havoc.
북한이 더 이상 국제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 정권이 진로를 변경하도록 각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employ all diplomatic means possible, including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내용의 UN 안보리 결의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국제사회는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 결정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준수를 북한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한대성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조치들을 방어 차원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All military measures being taken by my country is an exercise of legitimate.
북한이 취한 군사적 조치들은 점증하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 정책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방어 차원의 조치는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 선물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핵 억지력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치의 무기와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도발이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공동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현행 미사일 지침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와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40분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북한에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북한에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지만 중국의 반대가 클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석유 등 관련 연료는 1억 달러어치가 넘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10개 나라에서 휘발유와 항공유가 포함되는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 약 1억 1,736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전체 석유 수입의 98%에 달하는 1억 1,462만 달러로 단연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174만 달러어치로 두 번째 수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 240만 달러를 수출해 이미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석유를 판 나라는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 등이었지만 액수만 놓고 볼 때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원유 공급 금지를 포함한다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여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 수출 중단 조치가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ou would start to see probably within two or three weeks gasoline stations even in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유 수입이 막힐 경우 당장 2, 3주 안에 평양 등 북한 내 주유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방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고위층에게 마저 연료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 생산량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원유 중단 4, 5개월 안에 공군의 항공기 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닉시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에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닉시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정권의 존립 여부가 달린 문제에 북한의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안보리가 새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때마다 논의됐지만 실제로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는 지난달 안보리가 대북결의 23715를 채택할 당시 중국의 반대가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전략적 이해가 다르니까 결정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원유 공급 차단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리정호 씨는 앞서 지난 6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원유 통로들이 막힌다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파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데서 분열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화염, 분노, 그리고 혼란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최악의 시기에 미한 관계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한국과 미국의 유대가 깨지기를 바라는 김정은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군사적 방안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선제적 조치로 김정은이 제기하는 위험을 해결하려 한다면 남북한 양쪽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깨뜨리는 북한의 오랜 기록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협상이 문제 해결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지금은 대화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단결되고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 문제를 다뤄온 미국 핵심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적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협상이 실패한 것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에 미북 간 협상 개시 방안을 모색하는 북한 당국자들과 만난 수미테리 전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은 북한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평화협정을 위해서만 대화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또 별도의 보도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맞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지만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군사적 선택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행동은 수백만의 한국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크 어틀링 예비역 중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군사적 선택 방안을 갖고 있지만 이는 매우 추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또다시 유사한 난제에 직면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겨냥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으로 북한의 시설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과의 무역 중단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그 여파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 부국장도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군사적 대응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사적 방안을 통해 북한의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렐 전 부국장은 외교에 대해서도 이 방안이 지난 25년간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으로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렐 전 부국장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옛 소련에 했던 것처럼 이에 대한 봉쇄와 억지로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실험한 핵무기는 수소폭탄 이전의 증폭 핵분열탄으로 핵융합 물질을 사용해 폭발력을 6배나 늘렸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예상보다 3년 빨리 1단계 열 핵폭탄 제조 기술을 습득했다며 이 도시 한 개를 파괴할 위력을 증명했다고 진단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 핵능력이 얼마나 진전됐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제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나요?
The yield is the strongest evidence that they've done something with thermonuclear materials. And but we don't know what. And these
이번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야말로 핵 융합 물질이 사용됐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북한이 1단계 열 핵폭탄으로 불리는 증폭 핵분열탄 시험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소형화한 핵탄두를 로켓에 탑재해 대기권에 재진입시킨 뒤 폭발시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큰 위력을 보여줬고 핵 융합 물질을 넣은 게 거의 확실합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현대 도시 한 개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폭발 위력을 증명한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떤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시나요?
Well, the threshold of having a deliverable thermonuclear weapon, I don't think we can say they've crossed that threshold.
한계점은 북한이 수소 폭탄을 개발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까지 갖추는 지점이 될 겁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특히 증명하고 얻으려고 했던 기술은 뭘까요?
This test, if it is involving thermonuclear material, showed that they can take a fission weapon.
이번 실험에 핵 융합 물질이 사용된 게 맞다면 핵 분열 무기에 핵 융합 물질을 결합시켜 핵무기 위력을 심각하게 높였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이용한 15킬로톤급 핵 역량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실험은 핵 융합 물질로 위력을 대략 6배 정도 키운 겁니다. 물론 북한이 기존 15킬로톤급 핵무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급 우라늄을 포함시켜 이번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핵 융합 물질을 사용하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기반 핵무기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고 이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Few countries have accomplished that and certainly demonstrated that. Only the five acknowledged.
이만한 핵 역량을 갖춘 나라는 얼마 안 됩니다. 5대 핵 보유국만 이 역량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핵 실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능하리라 여겨지지만 증명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의 성격을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긴 여전히 이르죠.
If noble gases don't come out or other radioactive material doesn't leak out,
불활성 기체나 다른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지 못하면 영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핵실험 상황을 아는 첩보원이나 탈북자가 나와서 누설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에 사용된 핵무기의 정체는 계속 베일에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노출된 정황만으로도 핵기술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거군요.
Yes, Yeah, no, this test shows that they're advancing. I mean, there's no doubt. And it should be an alarm.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할 만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2, 3년 전 존스 홉킨스 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당시만 해도 북한이 2020년 전에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2020년쯤 100킬로톤 위력의 1단계 열 핵폭탄을 실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개발 속도를 더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관련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측면이 가장 걱정스러우시죠?
The problem I think I face and others face is that all we get is the yield. And this yield is significantly higher.
훨씬 커진 폭발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하는 모형도나 성명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을 위협하고 억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역량에 대해 믿게 하려고 언제나 과장이 심하죠. 동시에 관련 기술의 진전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말은 회의적 시각으로 보되 그들의 행동은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100킬로톤가량의 폭발력을 과시했고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제조했던 이건 매우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I don't think they've tested a weaponized device. I mean, they certainly tested a nuclear explosive that has.
이번 실험의 폭발 위력이 매우 크긴 했지만 이 핵무기를 중거리 혹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진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수소폭탄의 1차 기폭제 역할을 하는 증폭 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생산을 위한 핵무기 소용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저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공개한 사진 역시 의심하시는 거죠.
North Korea published these pictures supposedly showing a model of a two-stage thermonuclear weapon.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그야말로 모형이고 선전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상당히 무거운 두 물체를 들어올리는 장치도 없고 그저 핵탄두가 재진입체에 담긴 것 같은 모습을 방문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전시된 것 같습니다. 또 벽에는 핵물질이 담긴 덤벨 모양의 물체를 재진입체에 끼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형도가 걸려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소폭탄 제조 능력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입니까?
No, I don't think it is right now. It's just not the right time. What would a freeze mean?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결이 무슨 뜻입니까?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는 모든 비밀 시설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 제조 과정이 다 포함돼야 동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을 보십시오. 국제사찰단이 수년간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도 신뢰할 만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습니다. 접근 권리가 있었는데도 군사시설에 갈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협상파들은 협상이 깨질까봐 그런 건 요청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북한과는 그 정도 합의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 핵 문제를 협상으로 풀 체계가 도무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국제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 내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군이 북한의 지하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네, 서울은 오늘 이 시간에 이현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소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에 앞서 5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예.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차원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할 때지 대화를 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군요. 네. 또 그밖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한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유라시아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가 먼저 시작하고 향후 북한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했죠?
네, 지난 4일이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두 정상 간의 회담도 곧 예정돼 있죠?
네, 문 대통령이 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서 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6일 날 현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도 내정을 했군요.
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윤근 대사 내정자는 전남 광양 출신인데요.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2014년에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군요.
네, 지난 4일 오후에 메르켈 독일 총리와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국제사회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대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데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문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이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
추가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예. 자,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용량 제한을 해제했다라고
네.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군이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군은 기술이 있어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지를 못했는데요. 이는 1970년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미사일 지침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또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4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제한을 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군은 탄도미사일 탄도 중량을 최대 2톤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현재 한국군은 탄도미사일인 현무미사일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사거리 300km에 탄도 무게가 1.5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도 중량을 2톤으로 늘리려는 겁니다.
탄도 중량이 2톤 정도면 북한의 지하 요새를 파괴할 수 있다고요?
네, 북한은 군 지휘부와 핵과 미사일 기지를 지하 요새에 두고 있는데요. 이를 파괴하려면 파괴력과 관통력이 좋아야 하고 그러려면 탄두 중량이 2톤 이상으로 무거워야 합니다.
예.
한국군은 미국이 이미 개발한 GBU-28 레이저 유도 폭탄보다 두세 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군요.
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서울에서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 송 장관과 스위프트 사령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아태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하고 이런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주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만 초래할 뿐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위프트 사령관이 한반도에 전략무기 배치 의사도 밝혔다고요?
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학술토론회 연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한반도에 항공모함 강습단과 최첨단 이지삼,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 해군 자산의 거의 60%가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속한다며 함정 200척, 항공기 1180대, 민군 승조원 14만여 명이 대기 상태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설명을 했군요.
네, 현재 유엔 안보리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강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원유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제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 채택을 목표로 주요국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에 앞서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강 장관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날 전화통화 관련해서 왕이 부장과 통화했을 때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면서 중국도 상당히 추가 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했군요.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한 추가 도발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북관계 상황을 우선하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관망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만 뭐 다음 소식은 뭐 한국분들에게 상당히 좀 반가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열흘 동안의 황금 연휴를 한국에서는 즐길 수 있다고요?
네,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국민들은 이달 30일부터 열흘 동안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예.
한국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9일이 한글날인데요.
네.
최장 열흘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설명을
예.
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10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네, 매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조셉 한 씨의 이 다섯 번째 사연 준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탈북자 1호 물리학 박사 조셉 한 씨가 남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 소재한 텍사스 A&M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다음 달이면 이곳에서 일한 지 1년이 됩니다.
그 연구소 처음 여기 들어오실 때 네. 일단 이제 박사학위 따시고 여기도 네. 채용 과정을 거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처음에 와서는 그냥.
왜 여기서 일하고 싶으셨어요?
보통 박사학위를 받고 1, 2년 동안은 학위를 받은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는 조셉 씨는 그러나 관례도 관례지만 학자로서 이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양자광학연구소 저랑 조금 연관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서 배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을 다 보면 지금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피니까 현미경 하는 분도 그렇고 분들 다 이 인터넷에 처음 이름이 다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치면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는 게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명사전 같은데 쳐보면 책 같은데 있잖아요.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펀드가 많다 그래요. 돈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드가 많다는 것은 연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 학자들의 연구 의욕과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조셉 씨도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배우면서 연구에 몰두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조셉 씨는 지난해 연구원 채용 면접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질문들 받으셨어요?
박사 논문 쓴 걸 대서 이게 프레젠테이션 PT를 했거든요. 뭘 연구했는가 해서
그때 예. 누가 있었어요?
거기 연구소장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구원들 몇 명 한 10명 정도 놓고 그래서 질문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랑
1시간 정도?
한 45분 정도 하고 그래서 또 식사 준비했더라고 식사 밥 먹고 그러면서 뭐 이게 질문도 하죠 질문
준비한 것들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첫 고용 조건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일해라 무급으로 일하라 그러더라고요 무급으로 돈 못 받고.
왜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으니까 왜냐면 분야가 다르니까. 여기 와서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턴처럼 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컨설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그러다가
무급 인턴 형식의 연구원에서 주 1일 유급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주에 사흘은 다른 대학에서 하루 5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계약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1월부터
그렇게 연구원 입장에서 네. 돈을 더 줄 수 있게 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 프로필을 보고 제 논문 실적들 다시 깊이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이런 리서치 해보니까 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좀 연구하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하니까요. 교수님이 연구해도 되겠다. 우리 그룹에서 일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1년으로 연장해 주시고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연장.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정상 임금을 받게 된 겁니다. 50명의 연구원을 둔 텍사스 A&M의 조지 미첼 물리원자학 연구소. 30여 명의 동양인 과학자 중 한 명인 조셉 한 씨.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네. 연구하신 거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레이저를 갖고 핵물리에 적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하시는 게 네. 레이저 물리로 핵물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뭐 이게 핵은 열이 뜨거운 게 해야 그게 열 반응 나잖아요. 그럼 열의 반응이 생기면 그게 뜨거운 게 막 불불 끓는 게 있잖아요. 원자로에서 그것들을 플라즈마라고 하거든요. 플라즈마 같은. 근데 플라즈마가 그게 레이저를 쪼이면 플라즈마 안에서 어떻게 상태가 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죠. 새로운 상태, 시기한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셉한 씨는 최근 학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A&M에서 지난 7년 동안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던 연구 분야와는 다른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럼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신 거예요?
네, 시작 단계 아직에.
그 연구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그건 한 두 달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예, 이제.
그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응용 쪽으로 하시려고.
조세판 씨가 같은 물리학 분야지만 박사 학위를 받은 핵물리학 분야에서 방향을 튼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핵은 국가 안보하고 연관됐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시민권이 없잖아요. 보통 그 분야 실제 가자면 내셔널 랩이라고 해서 국립 가속기 연구소 그런 데들한테 되게 시민권자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닌 쪽으로 안보하고 좀 멀어지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미국에서 핵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핵물리는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 일자리가 없고 특히
거기다 미국 내 핵물리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도 조셉 씨가 오랫동안 연구한 분야에서 방향을 돌리게 한 큰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물리학협회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예산 정책에 따르면 원자력과 물리학 관련 일부 미국 내 연구소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등 이미 가동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 핵물리 쪽을 좀 최근에는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예산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가속기 연구소들 문 닫고 있어요. 더러.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권자들만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속기를 어떻게 움직일 수 하는 그거는 국가의 기밀 상황이니까 대부분 자체 국 내국인으로 시키죠.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신 거네요.
예.
네. 직업 구하는 것도 어렵고.
예. 네.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실제 원서를 많이 넣어봤는데 citizenship is required 하고서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시민권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컴퓨터 이거 소프트웨어로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모듈을 만든 그쪽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원서는 그런 게 많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내셔널 랩들.
조셉 씨는 같은 물리학 분야지만 직업 전망이 좋은 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카데미를 못 가더라도 나중에 회사 쪽에도 필요가 많거든요. 이런 제가 하는 분야는 그러니까 이해하면 레이저 하면서 이게 나노매트리얼이라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초해상도 현미경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생물 물리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생명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피직스하고 연관된 쪽에 대해서 그쪽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또 교수도 많이 뽑더라고요. 그 분야는 책을
보니까. 거기는 뭐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회사들에서는 시민권이 없어도 서포트 해주거든요. 보통.
지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물리학 강의를 했던 조세판 씨. 조셉 씨는 조지 미첼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시에 지역 인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근 메리 하딘 바일러 대학교와 론스타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같아선 연구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핵물리 분야에서 학자로 성과를 거둬온 만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에 임하는 조셉 씨의 학자로서의 욕심과 열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조세반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남포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수풍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 용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4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3도, 사리원 아침에는 역시 18도, 낮 기온 23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 웅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세계가 당면한 최대 위험은 북한 핵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5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반대하는 국제규범을 위반했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가뭄과 기아,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비롯해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구테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의 전면적인 준수를 촉구하면서 안보리의 단합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군사 행동의 잠재적 결과는 너무도 끔찍하다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 결정에 잔인하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젊은이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들은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이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미군에서 복무하길 원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아래 실시되어온 다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부로 다카 제도 신규 등록자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5일 허리케인 어마가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와 멕시코 걸프만 일대 대서양 연안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5일 저녁 혹은 6일 오전 카리브해에 있는 리워드 제도에 상륙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쿠바를 거쳐 미 해안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남부 플로리다주 또한 플로리다 키스 지역 주민들에게 6일 오전 의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릭스콧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전요원 100여 명을 동원해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지난 2주 동안 폭력 사태를 피해 12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사태는 로힝야족 반군이 미얀마 군경을 공격하고 이어 정부군이 반군 토벌 작전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비비안 탄 언론 담당관은 BOA 버마 서비스에 로힝야족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동남부 지역 마을과 임시난민 거처에 흩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글라데시로 들어오고 있다며 집을 떠난 이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에만 의존해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 담당관은 매일 방글라데시로 들어오는 난민이 늘고 있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도 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이번 폭력 사태를 비난하며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지난 3일 체포된 캄보디아의 야당 지도자인 캠 소카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를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소카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법원은 소카 대표가 외국 정부와 공모해 정부에 해를 끼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카 대표는 앞서 자신의 집에서 경호원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동부 데이르 알조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포위망을 무너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매체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과 민병대가 시외각 137여단 기지에 진입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과 시리아 내전 상황을 감시하는 민간 조직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정부군이 외곽에서 포위를 뚫고 그동안 고립돼 있던 병력과 연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데이르 알조르에서는 ISIL이 지난 2015년 이래 민간인 약 9만 3천 명과 정부군 다수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